우리가 요즘 이스라엘 사태를 이제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하마스 사태, 이 무장 게릴라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침략하고 그래서 1,000명씩 막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럼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런 가운데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의 사령관들 다 이스라엘이 살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한바탕 이제 마지막 하려고, 또 이란이 지금 한 180개 미사일 갖다가 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핵무기 시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어요. 이란이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9장,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0장에 가면은 이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세상이 저 끝으로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7년 환란기, 이게 왜 7년인가? 이런 모든 거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문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72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 72회가 나오나, 그 나오는 이유는 1절 2절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 도시를 이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그게 BC 539년입니다. 이 539년이 되는 이때 이 다니엘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지속이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70년. 그런데 포로 생활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BC 60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539년이에요. 그럼 이제 3년이 더 있으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서 19절은 이제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백성이 지은 죄들, 지금까지 그런 모든 죄들을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기간을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온 민족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났더니 20에서 23절에 기도의 응답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의 70년 이런 거, 포로 생활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게 정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8번 18째 시간, 다니엘의 70일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거를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이거 돌아가는 게 70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재림하게 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2대를 정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은 단순하게 잠깐 있다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는 거, 그건 70년인데 내 백성과 내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내가 70이레를 작정해 놨다. 이렇게 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재림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내 백성, 내 백성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완전한 성취. 그거는 70년이 아니고 72회다. 그 말씀이 여기 24절에서부터 2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맥을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7년 환란기 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케줄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고,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 1260일, 한때, 반때, 두때, 42달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황폐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옛날에 그 개혁성경 표현에 따르면 이런 것이 작정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7년 환란기, 유대인들과 상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이제 나와 있다. 자, 먼저 2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이레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70이레를 정했는데 이 70이레가 이제 꽉 차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유대인들의 범법이 그치고 그들의 죄들이 끝나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일이 생기고 영전하는 의가 그들의 왕국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반상계시 대언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봉인이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메시아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는 70년이 아니라 72회가 필요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2회가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기간이라는 걸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70년이구나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뭐 저 이란과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거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게 저 다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70이레를 정해놓았다. 70이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레는 영어로 가서 보면 week으로 돼 있어요. week. 그러니까 70주, 주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week, 7이 weeks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weeks 로 돼 있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일의 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원래는 그냥 일곱이란 뜻이에요. 위기 7이잖아요. 7. 그렇죠. 일주일이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7을 정해놨다. 7을 몇 개를 정했냐? 70개를 정했다는 거예요. 7을 일곱을 70개 정한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을 70개를 정했다. 자, 그럼 그 일곱이 뭐냐? 우리가 아는 시간 단위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그게 7초가 되든지 7분이 되든지 아니면 7시간이 되든지 7일이 되든지 아니면 7개월이 되든지 7년이 되든지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년까지가. 예,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그냥 7인데 그 7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초, 분, 시간, 그다음에 날, 달, 년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이 기간, 이 끝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섯 가지를 행하신다. 자, 여섯 가지 행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들의 용서, 이걸 위해서 지금 간구를 했잖아요. 20절까지. 그래, 그 죄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평화를 가져오고 의의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일의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섯 가지를 행하신다. 먼저 죄와 관련된 것은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끝내고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70일의 그 기간 동안에. 자, 다니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 사실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근데 나중에 재림의 때에는 세상에 퍼져 있는 열두 지파가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당시에 유다, 베냐민,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이후로 온 세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도 죄 짓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 문제를 영구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열심히 1절에서 21절 기록해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가서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이스라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인 회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죄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거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온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일서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2장 1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약시대 성도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살게 된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신학시대는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이 된 이런 교회 속한 그런 사람들의 죄도 여기 해당이 되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도 해당이 되고, 특별히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다 민족, 베냐민 이 사람들의 죄들도 다 이 안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하나님 이제 해결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동시에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왕국을 갖고 오는데 그 왕국의 특징은 뭐냐, 의가 통치하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의로운 왕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여기 왕 가서 보시면 고딕체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그래서 영존하는 의를,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존하는 의를 이스라엘 땅에 또 많은 민족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대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뭐 이런 사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누구나 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이제 오니까. 그래서 환상과 환상이라는 건 환상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불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더 most high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더 most high가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고 한 걸 보면 인격체다. 인격체. 그래서 거룩하신 분, 그래서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봤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킹제임 성경을 쓰고 또 보수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아 이거는 아마 지극히 거룩한 곳 성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대문자를 써가 이렇게 표현한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개 생각을 해서 또 어떤 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뭐 답은 정확하게 이거다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보시거나 지극히 거룩한 것 성전으로 보든지 지극한 성전으로 본다고 하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성전 이걸로 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다니엘이 요구했던 죄들의 용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영존하는 의가 그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다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이런 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김 사역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그러니까 건축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총 69 이레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고난의 때에 거류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 이레가 언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이게 지금 25, 26절 나가면서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70일에는 거기 나오는 이레가 7년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490년이라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설명을 쭉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누가 와서 묻거든 여기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 계시를 받을 때가 BC 539년이니까 그렇죠. BC 539년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일에가. 그 70일에 중에 69일에 69일에가 언제 끝나냐? 메시아가 올 때 끝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대충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예루살렘하고 상관 있는 그런 명령이 언제 있냐.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그 대왕이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낸 때가 있어요. 그게 BC 536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 계시를 받고 나서 3년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 등과 여러 사람들이 그때 돌아가서 그 다음에 BC 535년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갖고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그 일이 스가랴서, 그 다음에 학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페르시아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또다시 이제 등장하는데, 그 왕의 통치제 6년에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됐다.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또 한 번 내렸냐? 이 고레스 다음에 아닥사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닥사스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BC 457년이에요. BC 457년.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12절에서 26절에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는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전 사역을 회복을 하고, 말씀 사역을 회복을 하고, 또 에스라 때 구약성경 정경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그 왕의 시대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는 그런 일이 BC 457년에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갔고, 아닥사스다 역시 똑같은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언제든지 또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도록 왕의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세 번 기록이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25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된 거는 세 번째, 아닥사스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때가 BC 445년이에요. 자, 그래서 대다수 성경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진 그 명령이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언제 환상계시를 받아요? BC 539년에 받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은 BC 445년, 이때 이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 자,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은 BC 445년 경이다. 제가 경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세속 역사, 지금부터 여러분 2500년 전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지어 태어난 해도 정확하게 몰라요. 돌아가신 날짜도 정확하게 모르고 2000년 전의 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속 역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44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445년 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일에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0일의 앞부분은 69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25절 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그러니까 BC 445년 경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몇 일에가 지나,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69일에. 그렇죠? 근데 26절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가 어느 때냐. 62이래. 그러니까 7이래 다음에 62이래가 오는데 62이래가 될 때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날 그때가 아니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가 얼마라는, 69일에다. 69일에. 예.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게 언제쯤이에요? AD 30년경으로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9일에는 대략적으로 BC 445년에서 AD 30년 사이의 기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BC 445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은 있어도 어쨌든 AD 3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BC로 해서 그냥 445 기원전, 그 다음에 기원후로 해서 30년 따지면은 475년입니다. 이게 365일을 한 해로 해는 원래는 365하고 4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복잡한 거 빼고 이렇게 365일을 1년으로 하는 그런 해로 봤을 때 475년인데 성경의 예언이 말하는 해는 360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360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481.6년 정도가 돼. 486년, 481.6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 그 연대 오차가 1, 2년 정도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360일 기준으로 하는 1년으로 48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83년. 그럼 69일에가 483년이니까 483 나누기 7을 하면 정확하게 69일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에는 7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0일에는 69일에가 483이니까 70일엔 거기다가 7년을 더하면 4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여기 나온 일에는 단순히 그냥 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을 70개 정하시는데 그 일곱이 7초도 되고 7분도 되고 7시간도 되고 그 다음에 7일도 되고 그 다음에 7개월도 되고 그 다음에 7년도 되고, 근데 어쨌든 초나 분나 시간은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만일에 1회가 7일이라 그러면 70일에는 49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메시아 올 때까지 지금 한 480몇 년 지금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로 계산하면은 1.36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이 돼도 그래도 안 되는 거고 7달이 되면 그럼 얼마쯤 되냐? 40년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대략 480년 이런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걸 이제 살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1회는 연이 360일 계산하는 그 연이 7년이 되는, 그래서 490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뭐라 그렇게 해석 방법입니다. 자, 26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거기에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메시아에서 끊어져 이제 죽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통치자가 와서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시는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된 이야기가 여기 2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7일에 그 다음에 60일에서 이제 69일에 뒤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끊어지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건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킹잼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죽긴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메시아가 죽기는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죽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 이게 우리 킹제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죽어?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겠어요? 자, 예수님 오셨는데 오시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속박의 굴레에서 풀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가서 보면 메시아는 두 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 그렇죠? 두 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메시아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치리할 그런 존재인데, 아니, 메시아가 끊어지다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아주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두 번 오셔서 처음 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시 왕관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야 가서야 정말 크라운, 정말 왕관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쇠막대기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9장 가서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고 영존하는 왕국을 가져오고, 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나 이런 데 메시아하고 자기들이 보는 메시아가 다르니까 두 메시아가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한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메시아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건데, 예,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한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예요. 한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넘겨주니까 총독 빌라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그 안에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 어떤 통치자의 하고 그 백성이 나타나서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게 이게 작정이 돼 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 이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우리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거기에 12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다. 많은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이게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용, 뱀, 사탄에게 마지막 3년 반 동안 극도의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자기 천사들과 함께 땅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했던 그러한 악행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6절에 5절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 교회가 무슨 메시아를 어떻게 낳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메시아를 낳은 그 민족,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합니다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요르단 근처에 페츄라라고 하는 이런 그 바위 사막 요새로 이제 도망을 갈 거다. 근데 용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용이 여자를 핍박한 내용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나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을 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합니다라. 이렇게 될 때 뱀이 진노해갖고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홍수가 발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 다니엘서 다시 한번 그 전에 거 가서 보실까요? 25장. 예,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거 26절. 예, 성소와 파괴, 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성소가 파괴가 되고 그 일의 끝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홍수가 있어요. 누가 일으켜요? 예, 마귀가 그런 일을 이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작정이 돼 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어디예요? 천년왕국, 거룩한 것이 7년 환란기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 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자들, 그렇죠? 거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여자들이 아이를 베고 있으면 도망을 못 가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겨울, 유다의 겨울이 엄청 춥기 때문에 겨울 안식에는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 그래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휴고돼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가 이미 휴고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여기 가서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점점점점점점 오랜 시간이 하여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황폐하게 하고 성전을 훼파하고 드디어 맨 마지막 홍수까지 가져와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그런 일, 이런 일이 맨 끝에 세상 끝에 이제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이 7년 환란기까지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런 계곡, 교회라고 하는 구약성경, 이 다니엘에겐 계시가 되지 않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그림을 보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초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계곡 있는 게 안 보여요. 이 계곡이 교회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보면 거의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초림 얘기하다 갑자기 재림이 나와요. 왜? 교회 시대는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야기가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교회가 계시가 되지 않았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사도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계시가 되지 않았다.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주 같은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다시 태어나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잖아요. 이런 걸 구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러한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라 그럴까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닥쳤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아까 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깜깜했던 거예요.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자, 27절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자, 70일인데 69일에가 지나갔으니까 몇 일에가 남았어요? 이제 한 일에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확정한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근데 그 일의 한중간에, 근데 일회가 지금 7년이잖아요. 그 7년의 한중간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반, 처음 3년 반은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다가 3년 반이 되는 딱 그 시점에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돼서 후반부 3년 반을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큰 환란 이렇게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 후반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은 뒤에 3년 반이 돼야 환란이고 전체 기간은 7년 환란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앞으로 올 그 통치자 그 이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 8장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주고 이것이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이 예언계시록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칭의 문제를 다루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못 받고 이방인들만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할애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11장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작정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헤스볼라도 치고 뭐 하마스도 치고 후티 반군도 치고, 그래서 오늘 오다가 보니까 이중근 박사님이 이란 핵무기 공격한다 이 얘기를 지금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지 머리가 있는데 그 이란인데 낙지 다리가 하나가 후티 반군, 하나가 하마스, 하나가 여기 헤즈볼라 해갖고 그냥 이 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라고 지금까지 돈 주고 무기 주고 다 그랬는데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낙지 머리 치는 거 외에는 없는데, 다음 장 이제 다니엘서 9장에 10장에 가면은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이란이 갑자기 돌변했고 그냥 호메이니가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박멸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는, 이렇게 바뀐 게 이제 4, 50년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슬람 국가 중에 이란이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친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난 돌변하더니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핍박하고 반군들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72예를 일단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예루살렘을 성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축해라, 그런 명령이 나가는 때가 BC 445년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총 몇 이래가 지나요? 69이래가 지난단 말이에요. 69이래 AD 30년까지 그래서 저 기간이 되려고 하면 이래는 7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7년이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붕 뛰어넘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붕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시대가 열리니까. 교회 시대. 그런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하고 다시 상관하는 한이래가 남았잖아요. 한이래. 그게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그 7년 시작되는 때에 곧 바로 전에 교회는 휴고가 돼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휴가 돼서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돼요. 정확하게 360일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시작이 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는 3년 반이 되는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2장 읽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떨어져 나간 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로 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그 일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다. 예. 그렇게 돼서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하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란기 성전. 그 환란기 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환란기 성전. 거기에 3년 반이 되는 딱 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걸 교회라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수백만 명 있어야 돼. 교회마다 다 가서 앉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이거 말고 다른 성전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전은 당연히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 자가 망하는 내용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번쩍하게 예수님 나타난 순간에 그냥 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한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데 말을 해요. 형상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짜들, 속이는 자들이 엄청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표현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데잖아요. 이게 신천지가. 예.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왜 그렇게 미혹이 되냐? 거기 있는 그대로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사랑,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으니까 그런 데 가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거기에 죽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가족들과 함께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걸 찾는 게 맨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교회 교육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와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내 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교회에 가야지 그냥 락뮤직으로 꽝꽝대고 뒤로 쓰러뜨리고 뭐 종의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자기를 종이라 그래갖고 그래 그 목사가 그냥 저 하늘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있는 70일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회복해라. 그 명령이 나가는 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BC 445년경.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69일에. 그렇죠. 그거를 360일이 1년이 되는 그러한 그 해로 봤을 때 그게 483년. 역사적으로도 거의 483년. 그 뒤로 쭉 넘겨 보실래요? 맨 뒤로 이거 넘기세요. 계속. 요거 가서 보시면 70일에가 490년이라는 걸 이걸 계산한 게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1841년부터 1918년에 영국에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우리 경이라는 말 부르죠.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가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해석을 하다가 그래서 1894년에 더 커밍 프린스라는 책을 줬어요. 다가오는 통치자 메시아 여기 책을 줬어요. 이 안에 BC 445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죠. AD 30년, 31년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여기 483년이 있고 붕 뛰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7년 있다 이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로버트 앤더슨이에요. 로버트 앤더슨. 그래서 그 책이 1894년에 나온 더 커밍 프린스라고 한 그런 책이고 아마존에 가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1929년에 클라네스 라킨이라고 한 사람이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이분은 AD 30년, 로버트 앤더슨 AD 32년, 이분은 AD 30년 이렇게 해서 역시 445년부터 이걸 해갖고 또 1929년에 다니엘서 이제 강해를 해서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다 똑같아요. 내용은 앞에 483, 붕 뛰어나와서 맨 뒤에 7년 이렇게 된 걸 클라네스 라킨이 거기 보여주면서 여기에 1, 2년 차이가 나는 건 세속적인 그런 그 데이터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1년이 360일로 계산했을 때 대략 483년이다. 그래서 앞에 69일에 뒤에 한 이래가 이제 되는 거다. 이러고 나서 1977년에 해럴드 회너라고 한 사람이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적인 이런 그 연표를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래서 또 이분도 또 계산을 했어요. 똑같아요. BC 445년에서. 근데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는 기간이 한 483년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72일에 2일에는 7년이 돼야만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백한 30, 40년 전에 영국 사람 로버트 앤더슨은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고 이런 거를 로버트 앤더슨 이런 분은 아마 영국 국교회나 이런 데 속한 분이에요. 클라렌스 라키는 침례교인이고 해럴드 회너는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파가 다르고 나 그래도 이걸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 교회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는 뛰어넘는 거다. 이런 구조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 성경의 대언서들이 초림과 재림이 이 사이에 지금 물어보면 한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 2000년 지나간 그런 기간이 이런 뭐라 그럴까 침묵의 기간 이런 걸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유대인들하고만 상관 있는 490년으로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483년은 초림으로 거기서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한 이래가 이제 남는 거다. 그 한 이래가 7년이고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고 그래서 7년 환란기에 그 다음에 대환란은 3년 반 후반부가 되는 거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하면 그게 1260일, 360일 계산해서 360, 360에 180 더하면 그럼 1260, 42달, 한때, 반때, 두때, 한때가 1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다 3년 반, 42달, 1260일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이렇게 필요하고 또 스가랴서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 저자가 이걸 지었는데도 한 성령님께서 모든 저작물의 저자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쉽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저런 로버트 앤더슨, 클라렌스 라킨, 해럴드 회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가운데 똑같은 그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특별히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재창조 그 당시에 다 재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재창조 주장하고 이제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는 그런 거 전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분들의 이 모든 노고가 지금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여기 한국 땅에도 이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